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그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에게 손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와 또 결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그래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가 할머니에게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 참 존경스럽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냐는 참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배우자를 잘못 만나도 인생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게 하고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게 하고요. 좀 더 편한 생활할 수도 있고 힘겨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 이 만남은 과거에 있는 모든 그 만남을 모든 불행했던 만남을 한꺼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지옥 같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괴로움이 변하고요. 감사가 되고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요.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용서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래서 고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말 고되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정말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라는 그 나라에서 나이지리아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벗게 된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는 영국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신생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1800년도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안정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는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우드라는 사람의 공이 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세기 초부터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많은 노예 상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와서 해적 같은 사람들이 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노예로 파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이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도 이 노예 상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남자 여자 아이 구분하고 다 잡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싣고서는 이 대서양을 건너서 웨스트인디 있죠. 지금에 있는 크래비안 제도에 있는 그 섬으로 와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 팔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가고 있다가 영국 군함에 그 해적선을 발견해 이 배를 노예선을 발견하고 추적해서 그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영국 그 군함이 이들을 다시 서아프리카에 이 흑인들을 다시 내려놓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서아프리카에 내려놓는데 이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라는 이 소년, 14살짜리 소년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지금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리를 거닐다가 마침 거기 들어가 있던 그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사님이 어떤 열 몇 살 먹은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그간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선교사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고요. 또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다면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사무엘 에자이 크라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제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 고향, 자기가 있던 곳에 가서 전파해야 될 것을 결심하고요. 1843년에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와서 그 나이지리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학교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그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방면에 걸쳐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이지리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름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인생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한 나라가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누구의 동생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데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동생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참 귀한 일이고 대통령의 아들을 알아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재벌 기업에 정말 총수를 알아도 좋은 귀한 일이고 그 아들을 잘 알아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보통의 만남, 보통의 아는 사이를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1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고 말씀을 듣고 쫓을 만한 사람이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37절에 보시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듣고라는 헬라어는 에쿠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들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듣는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포함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이면 뭐라 그러죠? 예,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고 쫓아간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41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이제 ESL 클래스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ESL 클래스를 들어가도 여러분 그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을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자존심이 워낙 세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 ESL 선생님이었던 미스터 로버트 그랜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 입을 트이게 했습니다. 한마디 안 하고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괴롭히면서 저에게 하루를 칠판에다가 학교 클래스가 끝나서 나가려는데 잠깐 앉으래요. 그러더니 칠판에다가 이 영어 한 문장을 씁니다.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영어 한 문장이 뭐냐면 birds fly란 말입니다. 새들이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을 딱 쓰더니 저보고 그랬어. 이 말을 네가 이해하면 너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해하는데 영어는 안 되던데.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 반장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입을 띄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 명을 만나도 정말 많은 것이 변합니다. 저는 평생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열 수 있게 만들어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치고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38년 동안 절망하며 병이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사람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놓으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혈루증병을 앓던 여인도 앉은뱅이도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만 듣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만, 전도만, 친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변화된 삶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한 남자 성도들만 있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꽤 잘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늘어나고 목사님이나 교회에 계신 분들이 참 올바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서요. 잠깐 소그룹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판을 벌인 거예요. 얼마나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지 그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집사님도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술 먹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무계한 여러분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주가 돼야지 술을 먹는 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이 그렇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갑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그 설명까지 일부러 붙여줍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담임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그 30대에 이제 교회를 처음 담임하게 됐는데 교회 처음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가정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관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저씨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저씨라는 말을 듣고 물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줌마가 아니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맞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저를 좀 거북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꽤 젊어 보였는데 왜 형이 아니고 아저씨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장로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장로님 표정이 형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한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 사람이 맞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면 좀 거북해집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이신데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라보니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설명을 일부러 요한은 붙여뒀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붙여놨냐?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란 말이지 메시아나 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쫓아오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 이 본다는 말의 헬라어는 데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느냐. 이미 그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 내가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랍비란 말은 웬만한 그 레바이들한테 다 부르는 말이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시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명확한 약속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보셨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실제로 아셨고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고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잘 듣는다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에 따라서 바뀌고요. 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모두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받아줍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하잖아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도 끝까지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그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 그 안드레가 포함된 이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첫날 만남부터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거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아 그때부터 같이 있었는 모양이다. 근데 때가 10시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는 한 오후 4시 정도가 되지만 이 로마의 시간으로는 아침 10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아침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와서 보라 그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을 새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말이 뭐였어요?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변화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는데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은 이들의 고백은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이나 능력 있는 사역 아니면 우리 습관의 아니면 변화 아니면 인격의 변화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교수와 학생들 정말 많은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호기심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과 열심히 시간을 보내면 도둑질밖에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돌 같아도 여러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돌을 깎아야 되고 갈아야 되고 또 쉐입을 만들어야 되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헐값진 악기도 음악가에 붙들리면 최고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분에게 붙들린다면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우리의 내세관이 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한 세대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특별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가 한 시대 쓰임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다들 자기 제자를 뺏기기 빼앗을까봐 뺏길까봐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그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그 예수님께 아무런 그런 그 시기나 질투 없이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예수님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저 어디 합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 급한 베드로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즉각 듣자마자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아셨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당시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너는 앞으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가 얇은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서 아주 튼튼한 개바라는 이름, 여러분이 개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의 아람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트로스, 피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귀가 얇고 성격이 급하고 이리저리 잘 바꾸는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굳건한 바위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부로 살다가 물고기 잡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정말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이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구입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원에게 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내가 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동안 헛수고만 한지 아는지 참 인생이 너무 그 더덥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점 반대편에서, 그 반대편 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 유심히 보더니 굉장히 반갑게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선생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10년 전 그 역, 저 밑에 있는 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죠. 저는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모두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로 지금 인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선생님이 나눠준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상이, 우리가 있는 정말 어떤 것이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D 313년에 그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 컨스탄틴 대제가 뭐 신앙이 아주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신앙이 좋은 건 사실은 컨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였습니다. 헬레나가 굉장히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뭐 성지순례 한다고 다니는 모든 그 성지순례 자리는 이 헬레나가 찾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헬레나, 이 황후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황제의 어머니를 전도한 사람은 황제의 어머니를 수발하던 이름 모를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모를 하인이 헬레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헬레나가 예수를 믿었고, 그의 아들인 컨스탄틴 대제가 결국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리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도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안드레가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